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들으실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6장.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것이 드러나거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어 써야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 찬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지치더라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면 때가 무르익을 때에 거둘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만 실제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두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이 오래전에 죽었고 나에 대한 세상의 관심 또한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편지를 끝내면서 아무도 더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입은 상처 자국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민수기 제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일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대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대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재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일곱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대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애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일곱 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당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보르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르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게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일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당 일곱 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당을 한 마리씩 바쳤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Cause he lives.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유대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명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토론을 벌였다.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나았으며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다니며 떠돌아다니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였다. 높은 유대 사람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귀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덤벼들어 모두를 짓눌려 이겨버렸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모두 계산해보니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널리 퍼져나가고 더 힘을 떨쳤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이곳 에베소에 들렀었고 바로 앞장인 18장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약속 아닌 약속을 한 것이 이렇게 지켜짐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종은 입에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킬 각오로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여 온 아시아의 복음이 확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권면합니다. 물론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비방하며 나서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훈련할 사람들을 구별하여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결과는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행하셨던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는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바울 사도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유명하게 되어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므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는 같은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부러웠던 당시에 거짓 종교꾼들은 그것을 흉내내다가 어려움과 수치를 당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진리가 더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거짓으로 큰 채 하던 것들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역사가 온 아시아를 뒤엎게 됩니다. 마침내는 앞에서 계속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2장 47절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12장 24절 그리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는 16장 5절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이 아시아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 내용을 봅니다. 역시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은 회당이었고 어디에서나 같이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다른 모든 이론을 제쳐두고 예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8, 9절에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회당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경우는 바울의 복음 증가하는 데 있어서 흔치 않았던 경우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렇다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 것도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여행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대쪽에서는 어둠의 하수인들이 반항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얻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특별히 두란노 소원이란 또 다른 장소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에 가르치는 일을 2년여를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6절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심을 봅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있었던 희한한 일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5장 15절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건너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11절에서 12절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직도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언약을 먼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면서 쓰던 앞치마조차도 이 기적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의 사실적인 복음의 능력이 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13절 14절 같은 경우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던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도의 이름을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심지어는 유대교의 제사장의 아들들조차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봤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과 단순히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름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말죠.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실 귀신이 먼저 압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것조차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다고 빈정거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1장 15절 같은 경우에 볼 수 있죠. 그럼에도 귀신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알아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마가복음 3장 11절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을 경계함을 듣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모습을 봅니다. 경건은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거짓된 사람들의 바울 흉내는 오히려 실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거기에 놀라지 않을 강심장은 없습니다. 거기는 인종이나 종교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랬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18절에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은 그 빛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는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먼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22장 6절에서 7절이죠. 빛의 역할은 어둠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 모든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됨을 확인하게 되고 사죄를 믿고 자복하여 용서받고 사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19절이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실제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의 변화가 대단히 실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20절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어두운 세상의 변화도 다른 방법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기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이 기도의 희생 앞에 설 때에 죽어 마땅한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and, Author, Session 10, Mary and Martha, 2.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열 번째 시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this session, we are going to complete our two-part series about sisters Mary and Martha, who were good friends of Jesus, along with their brother Lazarus, who Jesus raised from the dead.'
여기서 우리는 두 번에 걸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Last time, we learned about how faithful Mary and Martha both were to the Lord. They loved Jesus very much, but served him in different ways.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신실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Martha was a servant who loved to have people in her home. She had the gift of hospitality. She had to learn from Jesus in Luke 10 that she must be humble in her service and not proud.
마르다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기를 즐겨하는 섬기는 사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Mary had the gift of learning and served Jesus through her intense desire to be in his presence. She was gentle.
마리아는 배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앉아 열심히 배우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했습니다.
We learn two things of great value in God's kingdom from these disciples of Jesus: service and devotion.
예수님의 이 두 제자에게서 우리는 정말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섬김과 헌신입니다.
6 days before Passover festival in April, just before Jesus would be arrested and killed, a dinner was held for him in Bethany.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인 4월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베다니에서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Martha served the food, for that was her best talent, it seems. Lazarus was there eating with Jesus.
마르다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Mary had a pint of pure nard, a type of very expensive perfume.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as an act of worship.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 나드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Judas Iscariot, the disciple who would betray Jesus, became angry and spoke out at Mary.
가련 유다는 곧 예수를 배신할 사람인데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John 12:5 reads, That perfume was worth a full year's pay. It should have been sold, and the money should have been given to the poor people.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건 하였기 때문이다.
Jesus answered, Don't stop her. It was right for her to save this perfume for today, the day for me to be prepared for burial. 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Mary understood that Jesus' life had great meaning and his time on earth was short. He often spoke of his death and she spent a large amount of time listening to his teaching.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애가 큰 의미가 있었고 이제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끔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오랫동안 그의 교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The sisters and their brother no doubt were also familiar with th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They had been awaiting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now he was with them.
그 두 자매와 그들의 오라버니는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Mary may have shared a trait with Jesus' own mother, thinking about things in her heart, keeping all Jesus said, and then knowing that now time was growing short to be with their Lord.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성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이 거의 다 끝나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The following verses were read at the time of Mary and Martha, just as we read them today. They could hold on to these verses to praise and worship God, and they were devoted to Him.
오늘날 우리가 읽는 다음 성경 구절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당시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Psalm 46:10 read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Psalm 107:1 says, Praise the Lord because he is good. His faithful love will last forever.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Martha learned to lay aside a prideful heart as she served the Lord in her belief. Mary continued in her devotion.
마르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 역시 주님께 헌신을 계속했습니다.
What we must remember in learning about the famous sisters is this. Learning from God, about God, and then letting God change us should always be the first thing we do.
잘 알려진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Then our hearts will be in the right place to serve other people with joyful hearts full of praise to our Father in heaven.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about another Mary, Mary Magdalene.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감사하게 생각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더 관심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선지자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학계서에서 우리가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아직 아기였을 때 부모가 성전으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옵니다. 둘째,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내용도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셋째,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 성전에서 매일같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넷째,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학계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자 당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때 학계는 그들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이 결국에는 이전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학계 2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 사건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처럼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온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학계의 예언은 100%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성령이 가하시는 바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